이 시간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새로운 주제, 소주제이죠. 말세 때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 아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당신은 낙관적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사람과 사회의 긍정적인 면들을 앞세우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비관적인 사람은 사람과 사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앞세우면서 앞으로 모든 것이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낙관적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라는 질문에 즉시 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삶의 모든 면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과거와 또 현재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다르고 그 속에서 사람과 사회를 체험한 경험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간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간과 나란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똑같은 것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라든지 어떤 정치적 인물 아니면 교회, 뭐 사회의 어떤 면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양쪽 다 동시에 틀리지 않는 의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모인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에 대해 내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교우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입장이 분명하지만 그 다른 의견과 입장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이 또한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요. 우리가 삶에 대해, 사람과 사회에 대해, 내일과 미래에 대해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기뻐할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1, 2, 3장에서 끊임없이 증거해왔던 기쁨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쁨에 대해서 이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시작했는데요.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기쁨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앞으로 4주간 묵상을 하면서 수련회 때는 건너뛰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 4주간 함께 묵상을 해나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문구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배경과 이유와 방법을 충분히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더 이상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 이유가 분명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장과 2장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고요. 앞으로 4주간 그 말씀들을 돌이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셨죠.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3장 1절에 있었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기쁨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때 제가 드린 문구가 있었죠. My happiness is based on my happenstance 라는 문구입니다. Happiness, 그러니까 행복은 happenstance, 나에게 일어난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처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나에게 덕이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고 또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뻐하라라고 하셨을 때 내가 행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을 때도 그 명령이 행복하지 않은 시간도 그 명령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열악하다고 해도 그 안에서 지금도 기뻐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기쁨을 주는 이유가 이 상황의 열악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이유가 되는 그 세 가지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4절에서 선포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짧은 편지 속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장장 9번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9번 중에 3분의 1인 3번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설명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도 그 3번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주 밖에서라고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주 밖에서라는 것이 성경의 그 진리 속에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와 공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공로를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은혜와 공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라는 표현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첫 번째 포인트에서 좀 더 시간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포인트는 다음 말씀에 연결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좀 길어진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신약시대 때뿐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도 누가 구원을 받았다면,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한 구원이지 그 사람이 의롭고 선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사람의 경우도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죄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언약의 문구와 같은 것으로 그들과 교제를 하십니다. 먼저 복을 선포하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할 것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이들을 많이 낳고 후손들을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과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주를 주관할 수는 없어도 이 세상에 같이 있는 그 피조물 사이에서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는 모두 채식을 했죠. 그래서 동물도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왔는데요.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식물, 모든 열매를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다만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을 주시고 이 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는 이 언약의 언어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되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가 행동을 따르는 한 특히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한 이 복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언약의 혜택을 받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조항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행위 언약이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면서 말씀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호의와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언약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어떤 계약의 어떤 조항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던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타락하기 전에도 그들은 피조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떤 이유라도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거두실 수 있고요. 애당초 복을 하나도 주지 않으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어주신 생기를 언제라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주신 분이 거두실 수 있는 주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해할 때 구약시대 때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것은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를 바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자비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그것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언약의 조항 속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 측에 어떤 순종과 의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약시대 때 참 많이 봅니다. 구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는, 누구에게 언약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언제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복만 선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을 할 때 복을 얻게 되지만 반면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의 조항이 언제나 그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예로서 구약성경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이 선포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복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탕으로 한 언약이라는 걸 선포하시죠. 너희가 커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극히 작다. 나중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더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죄인들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다. 은혜를 바탕한 언약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가 선포되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지만 10절에서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면 가차없이 내가 너희를 저주할 수 있다. 복과 저주가 언제나 구약 성경의 언약의 문구를 보면 나란히 증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한 말씀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앞을 보시면요. 맨 위에 그 한글이 시작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예. 그리고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러니까 지키는 한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켰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다윗의 족보를 보존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 조항 아래 언약이라는 그 문구 안에 조항 중에 분명히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로운 화답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문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실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처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이 분명하지만 그 언약의 조항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을 받지만 내가 의롭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면 언약 조항 중에 저주의 문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거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약시대 사람으로서 그런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언약의 조항을 생각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나는 복을 받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는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후자의 결론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겠다,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타락한 나는 의가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최상의 순종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기준에 달하지 못합니다.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깨어 있다면, 이 사실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구약시대 때 그 언약을 받은 나로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는 복이 아닌 저주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그런 언약을 주시면서 그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도록 인도를 하시고 그것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 조항을 따라선 도저히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게 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어 약속의 구원자 하나님의 자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시더니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라, 이것은 나의 피라 라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이 아닌 신약을,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성자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믿으라. 그것이 그 언약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때에도 인간으로 잉태하신 그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언제나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의인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도 의로우시고 인간으로도 의로우신 분이시고 더없이 의로우신 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당시 가장 악한 죄인의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가장 악질 같은 죄수의 형틀에서 사형을 당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하는 바로 그 죄인의 형틀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서주신 것입니다. 죄인의 대가, 죄인은 우리인데 그 죄인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받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냈다. 무엇을 받아내셨습니까? 주님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몸소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받으신 것입니다. 저주를, 그 진노를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늘아버지의 더없는 기쁨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실 때도 그랬고요. 땅에 오셨을 때도 변함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마음과 갈려본 적이 없습니다. 갈린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하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 이처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이 하늘아버지와 일치하신 분이고요.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이 더없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시대 때부터 아담의 때부터 구약시대 내내 강조하셨던 구원의 언약, 언약의 조항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시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인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성자 예수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늘 보던 그 언약의 문구가 신약에 오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순종을 하면 구원, 복, 불순종은 저주, 버림당함 이 말씀을 하시더니 신약에 와서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곧 죄로 인해 의와 순종에 대해 타락하고 무능한 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나의 모난 모습들, 자꾸 사람들과 충돌하는 모습들, 나쁜 버릇을, 악한 버릇을 끊지 못하는 나의 그 무능한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정을 했을 뿐 아니라 애통해했습니까? 회개는 그 죄인된 모습에 대한 애통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자비롭게 대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자비롭게 대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를 구하고 있었을 때 성자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형태로 왔습니까?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위해 진정한 의인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나를 위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나 대신 그 언약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언약 조항을 나 대신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복과 저주를 나란히 선포하는 언약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것은 언제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하고 있고요. 언약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언약 조항 중에 언약의 혜택을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가 그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 신약을 이루어주셨는데 그 언약은 더 이상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되 나의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롭지 못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의와 순종을 바탕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를 죄를 삼으신 것은, 그에게 나의 죄를 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해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그분의 의의 혜택을 내가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아홉 번 반복해서 이 편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의 타락함과 무능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분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때, 피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분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을 아마도 바울이 일부러 조금 불투명하게 분명하지 않게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실제로 지금 나에게 가깝게 계시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날이 가깝다. 주님 돌아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아마도 양쪽 의미를 부여한 그런 표현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첫째, 주님께서 나에게 가깝게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주님은 나의 호흡보다도 가까우시다.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 심장 중심, 영혼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각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깝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그 CCTV라는 것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실내도 있고 야외에도 있고 길마다 있어가지고 무슨 범죄 다큐멘터리를 보면 CCTV를 통해서 그 범인들의 경로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내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CCTV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국의 CCTV보다도 모든 곳에서 나의 심장까지도 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기쁘다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앞서서 이거 좀 부담스럽다, 좀 항상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르익고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진전하는 가운데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뿐만이 아니라 그 물고기가 헤져 그 바다의 밑바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우십니다. 이처럼 가까우십니다. 이뿐 아니라 이 문구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돌아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도 특히 한국에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가지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그런 책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의 목사나 교주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것을 그 사람들이 믿어요. 뭐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것이고 이런 말씀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짜짓기를 하며 가르치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요. 성경 말씀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주님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자에게 적용을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각자 생각하는 그것대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뚜렷한 해석을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땅, 이것은 이런 땅.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해석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브로드 스트로크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이 성경을 통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그리고 결국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아직 그 피지라는 곳에 묶여있는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 교회에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서 돌아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 조항에 들어가 있는 행동은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들, 그 교회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항상 불안감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이런 문구들을 설명하지만 은근히 성도들을 행위를 통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예외로 놓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눈치를 채지 못했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함이 분명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어느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접하고 언약의 문구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중요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면서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기뻐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넘쳐납니다. 엄청난 기쁨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관용이라는 기쁨의 열매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신학자들도 좀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어떤 자비와 부드러운 성품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손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 관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꼬장꼬장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받아주는 것,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gentle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또 reasonable이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관용이라는 표현이, 이 관용이라는 이 성품이 어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교회 감독, 목사와 장로들의 갖추어야 되고 더욱더 갖추어가야 하는 한 가지 성품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서 제가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이건 단정하며 나그네를 접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는 그 중간에서 관용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복음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좀 성도님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들이 있다면 그것이 설교에서도 튀어나오고 또 카운슬을 할 때도 튀어나오고 했다는 그 말씀들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용이라는 것, 관용이라는 성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 속에서 그 기쁨을 찾으며 평안을 누릴 때 바로 그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함을 보여줘라, 드러내라 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 속에서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낙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체험하고 또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삶에 대해서,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관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관용이라는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되고 성화해야 되는 우리의 성품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되찾고 기쁨을 회복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을 받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이유를 찾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저희가 처한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적인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저 이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의 문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그 언약의 조항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말씀 모든 구절들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 백성의 길을 따라갈 때 참으로 기쁨이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